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파키스탄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방문 중 파키스탄 서부 과다르항에서 중국 신장 자치구 카스까지 3,000km를 도로와 철도로 잇는 460억 달러 규모의 이른바 경제회랑 건설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또 위안급 41형 디젤 잠수함 8척을 450억 달러에 파키스탄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방협력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 주석은 방문에 앞서 파키스탄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자신의 이번 방문이 형제의 집을 방문하는 것 같다며 강한 친밀감을 나타내면서 중국과 파키스탄의 경제회랑은 중대한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내일 파키스탄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한 뒤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로 떠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반둥회의 60주년을 맞아 개발도상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회의를 엽니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반둥에서 제16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와 반둥회의 60주년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비동맹운동을 표방한 지난 1955년에 제1차 반둥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가 주도하는 이 행사는 독립과 자주, 비동맹, 제3세계 협력 등 반둥회의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회의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106개 국가, 16개 참관국, 또 25개 국제기구의 정상과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 간 협력을 뜻하는 남남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한편 팔레스타인 지지와 아시아-아프리카 신전략협력 강화 등 3개 문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미군과 필리핀군이 오늘부터 상호 안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열흘간 계속되는 이번 발리카탄 훈련은 양측에서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11,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15년 만에 최대 규모로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은 미군의 태평양 경로 프로그램의 하나로 실시되는 것으로 남중국해에서 급격히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는 중국에 맞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시칠리아 섬 해상에서 어제 침몰한 이민 선박 탑승자들을 구조하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시리아 이민자들을 태운 이 선박에는 어린이 13명을 포함해 모두 98명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선박은 터키를 출발해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위험한 항해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리비아 해상에서는 어제 또 다른 이민 선박이 침몰해 7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어제 밤까지 28명을 구조하고 24구의 시신을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들은 대부분 20m 해저에 가라앉은 선박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지중해를 통한 이민길에 나섰다 사망한 난민은 1,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 90명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오늘 유엔 차량이 이슬람 반군 알샤바브의 폭탄 공격을 받아 적어도 9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소말리아 북부 푼틀랜드 지역의 가로에 마을에서 유엔 시설로 향하던 버스를 겨냥했다고 소말리아 경찰이 밝혔습니다. 유엔의 니케이 소말리아 특별대표는 인명 손실이 발생한 데 큰 충격을 받았다며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이번 테러는 알샤바브가 최근 사흘간 국제기구를 겨냥해버린 세 번째 공격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이슬람 근본주의를 표방했던 탈레반 정권 붕괴 이후에도 여전히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프간 여성 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5%만이 형사범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반 시모노빅 유엔 인권담당 사무차장은 어제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면접조사 결과 사법제도에 대한 아프간 여성들의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더딘 사법 절차와 사법관리들의 부정부패 등이 범법자들이 기소되길 원하는 여성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4월 20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북한 관리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reviewing options related to accountability for North Korean officials responsible for serious human rights.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미화 약 80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우주 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북한은 차차 흐려져 오후에 북서쪽 지방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북한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발표된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행정명령에 따라 인권 문제를 제재의 근거로 삼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부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북한 관리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reviewing options related to accountability for North Korean officials responsible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which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7일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제재를 준비 중인지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새 행정명령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기존 대북 제재를 강화시켜준다며 인권 문제를 들어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해 고강도 대북 제재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외에 심각한 인권 침해 역시 새 조치가 필요한 이유로 명시해 모종의 인권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그동안에도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릴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혀왔으나 새 행정명령에 근거한 실질적 조치를 고려 중이라는 사실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태도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북한 인권 상황에도 분명히 적용할 것이라는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의 발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We believe that those responsible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must be held accountable as called for in the final report of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촉구한 대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대북 압박을 통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중지시키도록 국제사회와 밀접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강제 수용소를 폐쇄하고 주민들에게 더 큰 자유를 부여하며 인권 침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3월분 임금 지급 시한이 오늘까지인 가운데 북한 당국이 임금 지급 기한을 오는 24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임금 지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일 개성공단을 찾은 입주기업 관계자들에게 임금 지급 마감을 당초 20일에서 오는 24일로 나흘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입주기업들의 편의를 봐서 임금 지급 기한을 연장한다며 이 기간 중에는 연체료를 물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3월분 임금 지급 시한인 20일을 맞아 기존 수준대로 임금을 지급할 방침이었습니다. 이에 북한은 임금 인상분을 추후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기업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확약서 제출은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는 것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기업에 알려드렸던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대로 하여튼 기존 최저임금 70.35달러를 최저임금을 해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라라는 현재 그 정부의 방침은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뭐 추가 어떤 정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기업들에게 전달한 것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통해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오는 24일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병철 대변인입니다.
북측의 일방적인 그 노동규정 개정은 개성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그 운영한다는 기본 원칙을 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노동규정 등 제도 개선 문제는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온 미한 연합군사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24일 끝남에 따라 남북 간 협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남북은 지난 7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타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20일 현재까지 북측에 임금을 지급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은 지난해 11월 북측이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뒤 지난 2월 북한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기존보다 5.18% 인상한 74달러로 통보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는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의 요구에 따르지 말라는 공식 지침을 기업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의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 발사와 대규모 화력 발사 훈련으로 대남 도발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오는 25일 건군절 등을 계기로 군사적 긴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군은 현재 평양 인근 종합훈련장에 전차와 포병 전력 등을 집결시켜 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이를 북한이 국가급의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벌일 징후로 판단했습니다. 국방부 유재승 국방정책실장의 보고 내용입니다.
특히 적군의 설립일 등을 계기로 대규모 화력시범과 미사일 발사가 예상되는 등 군사적 긴장과 대남 심리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부는 또 서해안 북쪽 도서지역에서도 북한이 경비함을 전진 배치하고 포병과 해안포의 사격준비태세를 강화해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유재승 국방정책실장입니다.
서해 접촉해역에서는 경비함 전진 배치와 포병 사격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꽃게 성어기를 맞아 서해 북방 한계선 부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북한과 중국 어선이 지난해보다 4배 급증한 500여 척으로 파악됐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북한 함정과의 우발적인 충돌이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최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해 풍선을 띄우는 지역에서 고사총과 포병 등의 타격훈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단기간의 준비만으로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직접 나서 훈련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지상군 위주의 강도 높은 동계 훈련으로 전면전 수행 능력을 강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미화 약 80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타격을 위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체계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2016년에서 2020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한국군은 내년부터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미화 약 2,2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해 파괴하는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약 80억 달러를 설정했습니다. 특히 킬체인 전력 확보를 위해 55억 6천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지난 2015년에서 2019년 중기 계획보다 약 2억 8천만 달러를 늘려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와 식별, 타격 능력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한국군은 또 다목적 실용위성과 신형 탐지 레이더,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항만 감시 체계 등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국지 도발과 전면전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 체계 전력 확보를 위해선 지난 계획보다 3억 7천만 달러 늘어난 약 25억 달러가 반영됐습니다. KAMD 체계는 패트리엇 미사일과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등 북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 요격할 수 있는 무기들로 구성됩니다. 한국 군당국이 이처럼 킬체인과 KAMD 체계 구축 예산을 지난 중기 계획보다 늘린 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북한의 핵 위협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과 재정 투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무기의 소형화가 임박했고 거의 뭐 미국 쪽에서는 아주 비관적으로 아주 위중하게 보는 상황에서 오히려 너무 대응이 늦은 게 아니냐, 재원 투입이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핵으로 맞설 수 없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로 맞서야 되는데 그것이 KAMD고 킬체인인데 이제 기술의 발달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거든요. 그것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
한국군은 아울러 북한 전역에 은밀히 침투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한 F-35A 스텔스기와 다목적 정밀 유도 확산탄 등 공중 정밀 타격 전력 확보에도 약 112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또 북한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사이버 모의 훈련장을 구축하고 사이버 공격 무기도 개발한다고 한국군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병사 처우 개선에 약 12억 달러를 배정해 오는 2017년 상병 월급을 $181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워싱턴에서 만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국 공동 언론 보도문 내용 김영건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워싱턴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3자 안보 토의를 열고 공동 언론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세 나라는 보도문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 정권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는 또 미한일 정보 공유 약정의 발효를 환영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를 계속 효율적으로 공유하기로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미일 방위 협력 지침과 관련해서는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투명성과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등 국제법을 준수하며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국 주권 존중에 대해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 등 방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 측 대표인 류재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7일 연합뉴스에 미국과 일본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며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뜻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달 말 외교 국방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공동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3자 안보 토의엔 류재승 실장을 비롯해 미국에선 데이비스여 국방부 동아대 차관보, 일본에선 도코치 히데시 방위성 방위심의관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뷰에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우주 개발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러시아가 이에 호응할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박현수 부소장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부소장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평등하고 상호호혜적인 토대에서 러시아 등 다른 나라나 외국 기관들과 우주 개발을 위한 사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 북러 친선회의를 계기로 두 나라가 우주 탐사 협력에 새로운 장을 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부서장은 이와 함께 북한이 지구 관측과 통신용 위성을 만들고 있다며 천연자원과 일기예보 연구를 위해 위성을 많이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의 한 북핵 전문가는 이에 대해 북한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와의 협력 추진이 핵 전력을 강화하려는 장기적 포석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는 우주개발 분야에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게 위성 분야로 예를 들어 위치 추적을 하는 GPS 위성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대응에 필요하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협력 추진은 이런 군사 전략적 고려가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과 실질적인 협력으로까지 나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가 설사 협력에 나서더라도 실질적인 기술 이전을 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시점에선 우크라이나 문제로 미국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북한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외교적 카드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정영태 박사는 북한이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은연중에 과시하는 메시지로 풀이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돼서 유엔 안보리 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압박 공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북한은 여기에 그 고립되지 않고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 여지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국제적으로 과시한다 뭐 이래 볼 수도 있겠네요.
전문가들은 러시아나 중국이 그동안 북한의 핵 개발엔 반대했지만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 주장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앞으로 북러 간 협력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에게 막말을 거듭하는 북한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거칠은 위협이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지난달 서울에서 피습당했던 리퍼트 대사를 또다시 위협했습니다. 리퍼트 대사가 피습 후 첫 공개 연설에서 북핵과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을 문제 삼으며 더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미 국무부는 즉각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7일 VOA에 북한의 성명을 봤으며 불행하게도 이는 정권의 속성과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민의 안전은 미국 정부의 최우선순위라며 북한의 위협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에도 리퍼트 대사 피습에 대해 남한 민심의 반영이자 전쟁광 미국에 가해진 응당한 징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두 나라가 우주개발 분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북핵 문제는 별개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고위 관리들이 북한 당국자들과 만날 때마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계획 중단을 촉구하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변실 관계자는 러시아와 북한 간 접촉이 늘어나는 조짐이 보이지만 북한의 비핵화라는 핵심 목표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이 세계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설득 혹은 압박을 통해 막기 위해 러시아를 포함한 동맹 동반국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에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최근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직에 올랐습니다. 장성택 숙청을 주도한 황병서 등 이른바 4인 체제가 당과 군은 물론 국가안전보위부까지 장악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최근 정치 상황 최원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북한의 군서열 1위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오른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가 하겠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인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리고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3인 체제로 개편됐습니다. 반면 2012년 4월 정치국 상무위원에 임명됐던 최용의 당비서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황병서는 2년 전에도 최룡에 이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된 바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평양의 권력 변화를 관찰해온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황병서와 최용해를 상호 견제시키는 방식으로 분할 통치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By having two primary lieutenants, Wang Pyeong-so and Choi Long-hae, it gives them the ability to kind of play one off against the other.
김정은 제1위원장이 황병서와 최용해가 서로 권력 게임을 벌이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군 출신으로 2009년 한국으로 망명한 권효진 씨는 실무 능력 면에서 최용해가 도저히 황병서를 따라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병서 자체는 군에서 오랫동안 군의 간부 사업을 총괄했기 때문에
황병서는 1949년 생이라는 것과 노동당의 권력 부서인 조직 지도부에서 군 인사를 오래 담당해 왔다는 것 외에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최용해 김양건과 함께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지만 발언을 자제하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또 황병서는 사람은 그렇게 대외적인 우리를 상대로 협상하거나 외교적인 부분에 활동한 적이 없잖아요. 소위 조직 지도부라는 게 그런 거죠. 조직 지도부 출신들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 아니거든. 대부분 이제 통제, 감시, 이런 걸 담당하는 사람들이니까 대체는 말이 없죠.
노동당 조직 지도부에서 20년 넘게 일한 황병서는 2013년 12월 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급부상합니다. 다시 강인덕 전 장관입니다.
연원 조직 지도부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그 보안, 검찰 이 권한을 당 행정부로 장성택이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직 지도부가 사실상 무력화됐던 거죠. 이런 데 대한 반발이었죠. 그러니까 조직 지도부의 멤버로서 이제 조직 지도부의 힘이 약화된 것에 대한 반발로 장성택이 숙청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Guidance Department was in competition with Chung Song-taek, but that was at the second echelon, not at the top echelon.
노동당 조직 지도부와 장성택이 갈등을 벌였으며 최종적으로 장성택을 숙청하기로 결정한 것은 김정은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숙적인 장성택을 제거한 황병서는 승승장구합니다. 지난해 3월 당 조직 지도부 부부장에서 제1부부장으로 승진한 뒤 한 달 만인 4월에는 상장에서 대장으로 그리고 차수로 고속 승진합니다. 이어 5월에는 군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이 된 데 이어 이번에 당정치국 상무위원 자리에 오른 겁니다. 황병서뿐만 아니라 장성택 숙청에 앞장섰던 김원웅 국가안전보위부장도 권력의 한 축으로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말입니다.
이제 계통상으로는 김원웅이 장성택 밑에 있었지만 당과 군부 이런 그 최고 지도자들이 이제 결합된 가운데 김정은과 협의하에 장성택을 제거할 때는 누구보다 앞장선 돌격 대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황병서와 김원웅 그리고 빨치산 줄기를 대표하는 최용해 그리고 당 조직 지도부 조현중 제1부부장 등 4명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둘러싸고 4인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입니다.
그 핵심 중에 핵심은 이 4인이다. 즉 그 군에서 이제 군을 대표하는 그 황병서 또 국가안전보위부 정보기관을 대표하는데 이제 김원웅이 그다음에 이제 당을 대표한 데서 이제 노원준 제1부부장 그다음에 이제 또 백두산 줄기라는 데로부터 최용해 이런 상징적인 사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부각을 나타내고 있고 김정은이 곁에 가장 그 측근에서 이제 머물고 있다 보니까 이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건 사실인데
4인 체제 인사들은 나이가 많은 편입니다. 조연준 제1부부장은 78살이며 김원홍은 70살, 황병선은 66살, 그리고 최용해는 65살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몇몇 인사는 조만간 교체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What he's going to try to do is to try to slowly replace a lot of these older figures.
김원홍의 경우 몇 달간 종족을 감춘 적도 있으며 나이 많은 인사들은 서서히 교체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아직 4인 체제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되거나 외부에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외화 벌이를 둘러싼 이권 다툼으로 권력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켄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독일의 민간단체가 북한 청각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용 특수 알람시계 기술을 전수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의 본부를 둔 대북민간구호단체 투게더 함흥이 북한 청각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사업에 나섰습니다. 세계농아인연맹 WFD의 북한연락관인 투게더 함흥의 로버트 그룬드 대표는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청각장애인들이 장애인용 알람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각장애인용 알람시계는 정해진 시각에 소리 대신 반짝이는 움직임으로 시간을 알려줍니다. 청각장애인인 그룬드 대표는 일반인들을 위한 생활용품이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쓸모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알람시계가 그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특수 제작된 알람시계가 필요하지만 북한에서는 구할 수도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시계가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투게더 함흥은 독일의 전자업체인 AP이사와 손잡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P이사는 북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특수 알람시계 100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부품과 장치를 기부했다고 그룬드 대표는 밝혔습니다. 그룬드 대표는 또 AP이사의 직원이 오는 5월 1차로 열흘간 북한을 방문해 현지 청각장애인들에게 특수 알람시계 제조 기술을 전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이사의 젠 포피엔 씨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청각장애인 동료 직원이 북한을 방문해 현지 청각장애인들에게 특수 알람시계 제조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ur government, the rules are okay with this. Then maybe one of these guys will go there and maybe explain how to build this additional part for this alarm clock.
그룬드 대표는 이번 계획이 시범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일반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북한 내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확대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통해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청각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해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는 약 35만 명의 농아인들이 등록돼 있으며 평양에만 2만 명의 농아인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투게더 함흥은 북한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교육과 취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시범단의 구성원과 공연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남북한이 각각 주도하는 두 태권도 연맹은 다음 달 중순 러시아에서 첫 교류의 물꼬를 트게 됩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12일 러시아 첼랴빈스크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18명의 북한 시범단이 참가한다고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 연맹 ITF가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ITF 관계자는 1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와 체코 선수 각각 2명씩을 포함해 총 22명으로 팀을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선수들은 다음 달 8일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을 출발해 블라디보스톡과 모스크바를 거쳐 9일 첼랴빈스크에 도착할 예정이며 12일 대회 개막식 무대에 설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 한국 주도의 세계 태권도 연맹 WTF가 지난 14일 최종 참가자 명단을 명시한 공식 초청장을 보내와 현재 러시아 입국 비자 수속을 밟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ITF 국제대회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뛰어난 태권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 러시아, 체코 선수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연 시간이 15분으로 한정돼 있어 22명의 구성원 모두 충분한 기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WTF가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로 북한 선수들을 비롯한 ITF 소속 인사들이 참가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장웅 ITF 총재도 선수들과 함께 다음 달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마침 대회 개막 사흘 전 모스크바에서 2차 세계대전 전승 행사가 열리고 여기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다면 북한 올림픽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고 러시아 인사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웅 총재의 동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장웅 ITF 총재는 지난 2월 6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정원 WTF 총재가 지난해 11월 12일 이메일을 통해 초청 의사를 밝힌 뒤 올해 1월 초 공식 초청장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조 총재와 장 총재는 지난해 8월 21일 중국 난징에서 만나 두 연맹의 발전적 협력을 약속한 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총 4개 항으로 이뤄진 의정서에는 상호 인정과 존중, 상대방 대회 교차 출전, ITF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 추진, 그리고 다국적 시범단 구성 등의 합의 사안이 담겼습니다. 따라서 두 연맹의 이번 공동무대 마련은 의정서에 기초한 첫 실천 조치가 됩니다. ITF 본부 관계자는 이 같은 합의를 준수해 상대방 대회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두 태권도 연맹 간 상호 이해와 존중이 시작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지난 17일 한국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광복 70년 한국 외교의 나갈 길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이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북이 화해협력 하는데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광복 70년 한국 외교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교수의 강의가 한창인데요. 국제 정세 변화가 한국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사례들과 탈냉전 후기, 그러니까 2010년부터 현재까지 주변 4개국과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돌아보고 미래의 대북 외교 통일 전략에 대해 논의해보는 자리입니다.
정책 결정자들 또는 어떤 국회의원분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국가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외교 통일 대북 전략 이런 문제들을 논의를 하고 광복 70년을 맞아서 70년 동안의 어떤 국제정치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처해 있는 위치를 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 네 나라의 한국에 대한 의도, 통일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짚어본 다음에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외교 전략, 대북 전략, 통일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윤영관 교수는 한국의 국력 신장에 걸맞은 외교적 지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한국은 미일 중을 중심으로 하는 횡축 외교에 집중해 왔는데 동맹국인 미국과 인접국인 중국 사이에서 소극적 균형 외교가 아니라 동맹에 기반한 적극적 중첩 외교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특히 북으로는 러시아, 남으로는 아세안, 인도로 뻗어가는 종축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통상 환경, 개발, 인권 등의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글로벌 외교를 강화해야만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주변국들에 비하면 아직 국력이 작고 그다음에 핵도 가지지 않은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보를 고려해가지고 한미동맹은 지속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 동맹의 성격이 방어적이면서도 좀 글로벌 이슈에 초점을 더 많이 모으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주변국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특히 이제 중국과 같은 쪽에서 우려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외교를 전개를 해나가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 전 장관은 또 대북 전략에 대해 북한 문제는 다차원적으로 핵, 경제, 외교가 얽혀 있다면서 핵, 미사일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남북협력 추진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통일 전략은 이 같은 대북 전략의 기초에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제적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 한국의 국제 정치적 위상 설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강의는 사단법인 한반도 평화통일 시민단체 협의회와 이종걸 의원실의 공동 주최로 진행됐는데요. 한반도 평화통일 포럼의 윤소년 상임 집행위원장의 얘기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거기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님들과 시민사회단체 80개 단체가 모여서 만드는 하나의 그 협의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주변 국가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또 특히나 이제는 그 G2라고 해서 중국이 세계 국제무대에 있어서는 역할이 오히려 한편으로는 미국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미 동맹체제를 굳건히 하면서도 특히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과 일정한 또 관계도 하고 이런 그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 매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은 강북 70년과 또 70년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윤영관 전 장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민단체의 대표자들이나 또는 활동가들이 특거자에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포럼의 이장희 상임대표는 최근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외교는 완전히 실종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주체적 외교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균형외교, 협력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동북아 있어서 중심을 잡고 주변 국가들과 잘 화합해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외교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그 출발이 남북관계 개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 또 일본 미국 항상 주요한 이 나라들과도 끊임없이 한반도의 통일이 이 주변 국가들에게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러한 그 설득력 논리를 갖고 끊임없이 우호관계를 만들고 또 서로 공통된 공감 그리고 공통의 이익을 서로 만들어가면서 우리 한국의 국내외적인 우리의 이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날 강의를 들은 참석자들도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아무래도 남한보다는 북한 쪽에도 이렇게 뭐 지원 같은 것도 많이 해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북한이 의존하는 국가가 또 중국이고 중국이 또 북한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하고 좀 더 가까운 거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모두 자신의 이익을 이렇게 챙기려고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 간의 관계, 중국이랑 북한이랑 이런 관계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포럼이나 이 토론을 가짐으로써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소신을 밝힐 수가 있고 합리적인 이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거죠.
한반도가 잘 아시다시피 이 작은 나라인데 아주 대국들, 그것도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대국들 네 나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서울에서 보유의 뉴스 박은장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의 큰 뉴스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최근 한국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연루돼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 현직 총리에 대한 검찰 소환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주말을 넘기면서 이 파문이 총리 사퇴론으로 확대됐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고 있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의 정치인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또 현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도도 연관돼 있는 한국 정치권의 아주 큰 뉴스입니다.
일명 성완종 리스트에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사퇴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배경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군요.
네. 성완종 씨는 한때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기도 했고요. 경남기업의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자원 외교 비리로 최근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완종 씨가 정치인들의 이름을 적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명 성완종 리스트입니다. 쪽지에 오른 이름 중에 한 명이 이완구 총리였기 때문에 총리가 되기 전에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던 시기에 2만 7천 달러 상당의 건네받은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총리 자리를 내려놓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남미 순방길에 오른 사이에 총리 사퇴론으로 급부상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도와 국정 수행 평가에 이번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 대통령의 지지도가 2주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도 51.1%로 나타났습니다. 총리 인선 문제를 비롯해서 장관급 인사들의 인사 문제로 곤혹을 치렀던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 능력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라있기 때문입니다.
이 총리 사퇴론은 야권뿐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다르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미 지난 주말을 총리의 그 자진 사퇴 시한으로 못 박아뒀었습니다. 또 내일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발의한다 이런 계획도 내놨는데요. 총리가 현재 정상적인 직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현직 총리가 피의자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면 역사상 없는 일로 한국의 국격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한 고위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리의 자진 사퇴를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서 총리 거취 문제는 귀국 후에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났지만 연일 새로운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여론이 크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는 29일 비어있는 4개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이완구 총리의 자진 사퇴 또는 해임권을 가장 우선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되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관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자, 서울통신 다음 소식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네, 교육계 소식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올해부터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새로운 교육 방법을 시험해보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교육부가 내년부터는 모든 중학교에서 이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고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전에는 없던 것인데 어떤 운영 방법입니까?
네, 중학교 3개 학년, 6개 학기 가운데 한 학기를 새로운 방법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학기제인데요. 교실에서 진행됐던 그런 일률적인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중간고사 등의 시험 대신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수행평가 등 그런 과정을 중심의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교실에서의 수업 대신에 많은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토론을 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진로 탐색 활동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일부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내년에 모든 학교에서,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한다. 이렇게 내용을 발표한 겁니다.
네. 이런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암기나 GBG로 교육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방법을 바꿔보자는 것인데요. 한국의 중학교에서 그런 교육 개혁이 시작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육부는 이런 방침을 내놨는데 이것과는 또 달리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좋은 취지 변화인 것 같은데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모양이죠?
네, 자유학기제 동안에 학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노는 학기, 노는 학교 이렇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 걱정인데요.
네.
다양한 체험 활동이나 어떤 유익한 내용의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여전히 학교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의 학력만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이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 입장인데요. 이런 부분은 교육 당국자의 결정을 넘어서 국가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토론을 통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한국의 군 장병들이 다음 달 5월부터 병영 내의 그 식료품 가게 마트에서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한국의 국방부가 다음 달 1일부터 군 장병 휴대폰 대여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휴대전화를 군대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군대 안의 전체 지역은 아니고요. 휴대전화를 빌려 쓸 수 있는 부대 안의 식료품 가게로 제한되고요. 휴대전화를 부대 밖에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군대는 뭐 보안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인 통화 매체가 사용되지 않는 그런 곳이고요. 대신에 병사들이 휴가나 외출을 목적으로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필요한 것이 휴대전화라는 것을 고려한 겁니다. 부대에서 집이나 어떤 외출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전까지 누구에게라도 연락하기 불편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해 그 한국의 한 부대에서 일어난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민, 관, 군, 이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권고한 사안이었습니다. 앞서서는 그 일부 부대에서 병사들의 계급별로 공용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젊은이들의 생활 속에 휴대전화가 필수품이 됐다는 것인데 예, 네. 여기에 이제 군 복무 기간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 일반 병사들의 대부분이 20대입니다. 한국의 20대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매체로 10명 중에 7명이 스마트폰을 선택했다는 그런 조사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야 보안이 우선이지만 부대 밖을 나와서는 여전히 휴대전화는 필수품인 셈인데요. 그래서 외출이나 휴가에 나서기 전에 부대 안의 식료품 가게에서 빌려 쓸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을 충전해서 쓰고 전화기를 반납할 때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부대 측에서도 보면 휴가 나간 장병이나 외출 장병에게 어떤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장병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오늘 소개된 오늘 밝혀진 그 휴대전화 대여 서비스의 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네. 장병들을 위한 한국 군 당국의 여러 가지 개선 노력을 엿볼 수가 있군요.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중해에서 난민선 전복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리비아 해안에서 또 난민선이 전복돼서 70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파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자, 엄청난 그 희생자를 낸 선박사고가 발생했는데 먼저 이 리비아 해안에서 난민선 전복된 소식 좀 살펴보죠.
네,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선이 리비아 해안에서 전복되는 참사가 발생해서 70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이탈리아의 남페두사 섬에서 남쪽으로 193km 떨어진 리비아 인근 해안에서 18일 자정 무렵 발생했습니다. 당국자들은 28명을 구조하고 24구의 시신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현재 수백 명이 여전히 실종 중이어서요. 이 어쩌면 최악의 지중해 난민 해상 참사가 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70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망자 수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당초 선박에 몇 명이 탑승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배에 타고 있던 인원이 원래 알려진 700명보다 훨씬 많은 950명 정도라는 증언도 나와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는지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네, 아직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사고 당시 난민선 방향으로 상선 한 척이 다가오자 난민들이 선박의 한쪽으로 동시에 움직이면서 배가 균형을 잃고 뒤집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중해에서 이 같은 난민선 전복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난 12일에는 리비아를 떠나 이탈리아로 가던 난민선이 지중해 해상에서 전복돼 약 400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난민선에는 550명 정도가 타고 있었는데요. 사망자 가운데는 어린이들도 많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리스 남동부 에게의 로데스 섬 앞에서 20일 난민선이 조난을 당해 적어도 3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가 난민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유럽으로 떠나는 난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주로 내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들입니다. 아프리카의 말리와 수단, 에리트리아,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또 중동의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국적자가 많은데요. 가난과 전쟁, 정치적 소요 등을 피해서 유럽으로 가서 더 나은 삶을 찾으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의 근거지인 시리아와 리비아를 중심으로 탄압을 피하려는 탈출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난민선의 출발지가 주로 리비아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리비아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유럽과 가장 가까운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선박을 타고 18시간 정도 항해하면 이탈리아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국경수비대는 현재 리비아에서 지중해를 건너려고 대기하는 난민 수가 50만 명에 이를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과정에서 대형 해상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안전장치가 없는 낡은 선박에 난민들이 정원을 초과해서 승선하다 보니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국제이주기구 IOM에 따르면 지난해 지중해를 건너다 목숨을 잃은 난민이 3천여 명으로 2013년에 700명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또 2000년부터 계산하면 2만 2천여 명의 난민이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가다가 숨졌습니다.
네, 이렇게 난민선 참사가 잇따르자 국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이 같은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정책대표는 지금이야말로 유럽연합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문제에 대처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유럽연합은 오늘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외무장관 회의에서 난민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파키스탄 방문 소식 살펴보죠.
네, 시 주석은 오늘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이슬라마바드 인근 라왈핀디의 누룩한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파키스탄 지도부가 모두 나서 시 주석을 환대했는데요. 하자맘눈 후세인 파키스탄 대통령과 나와즈 샤리프 총리, 카와자 아시프 국방장관과 라일 샤리프 육군참모총장 등 많은 내각 인사들이 시 주석을 영접했습니다.
이 시 주석이 파키스탄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시 주석의 파키스탄 방문은 2013년 국가주석 이후 처음이고요. 또 2006년 후진타오 당시 국가주석 이후 9년 만에 처음입니다. 시 주석이 이번 파키스탄 방문길에 나서면서 형제 집을 간 것 같다며 강한 친밀감을 과시했다고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이 전했는데요. 이처럼 시 주석이 취임 후 처음으로 파키스탄 방문길에 나서면서 양국의 우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주석의 이번 파키스탄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네, 시 주석이 이번에 대규모 경제협력 보따리를 들고 파키스탄을 방문하는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시 주석은 이번 파키스탄 방문 중에 파키스탄 서부 과다르항에서 중국 신장 자치구의 카스까지 3,000km를 도로와 철도로 잇는 경제 회랑 건설 등 460억 달러 규모의 양국 경제협력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중국 정부의 해외 단일 국가 투자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죠?
네, 맞습니다. 양국은 1차적으로 60여 개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280억 달러를 우선 지원할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위안급 41형 디젤 잠수함 8척을 40억 달러 내지 50억 달러에 파키스탄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방협력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연철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